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6일 미국 관리, 방산업, 언론계 간부 등 61명을 기존 입국 금지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미국인의 추가 입국 금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임스 오브라이언 국무부 제재정책 조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 방산업체, 언론기관, 항공업, 선박제조회사 간부 등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제재가 미국이 러시아의 정치인, 공인과 기업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시키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까지 총 963명의 미국 관리들과 공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외에 상하원 의원, 전현직 정부 관리, 기자, 군인, 기업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일 러시아 흑해 함대 군함들이 연안에서 100km 이상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움직임은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흑해 북서부 지역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크림반도와 헤르손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면서 침공이 시작된 이래 적 군함과 잠수함이 순항미사일 300여 발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전형에 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적군은 칼리버 미사일을 활용한 타격 강도는 줄인 동시에 지상표적을 대함미사일로 쏘기 시작했다며 아마도 러시아가 상당량의 최신 미사일을 소진했고 구식 미사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해군은 약 30척의 러시아 군함과 잠수함이 계속해서 민간 선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2척의 러시아 상륙정이 흑해에 정비돼 있지만 그중 3분의 1 이상이 수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흑해에 배치된 러시아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동맹국들의 회의론에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러시아와 관련된 기밀정보 해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DNI는 6일 사이버 안보회의 연설에서 이 같은 회의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관여할 수 있고 아마도 러시아의 잠재적 침공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놓고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이 이날 발언과 관련해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직결했을 당시부터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둘러싼 기밀 정보를 선택적으로 해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대항하고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들이 통일된 그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6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에 러시아 책임론이 제기되자 러시아 대사가 회의장을 돌연 퇴장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위의장은 이날 러시아가 식량 문제를 개발 도상국에 대한 스텔스 미사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계 식량난의 주범은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몇 주 전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수백만 톤의 곡물이 컨테이너와 선박이 갇혀 있는 것을 봤다며 러시아 군함이 흑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을 가난으로 몰아넣고 지역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러시아 식량 위기 책임론이 제기되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돌연 퇴장했습니다. 미셸 상임위의장은 네벤자 대사가 퇴장한 직후 아마도 진실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의장을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벤자 대사는 기자들에게 미셸 의장이 안보리 회의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장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남부 곡창지대에서 1억 달러 상당의 50만 톤 곡물을 약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호주와 캐나다 초계기에 자국 전투기가 위협 근접 비행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안보리 결의는 감시 활동을 이유로 다른 국가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해 공역에 군대를 배치해 감시 활동을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서울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경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기습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최고는 13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 한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공군은 오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대북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7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한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세계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면서도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과 동맹국들이 어떤 공동 비상 계획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북한은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현동 차관은 만에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미국, 국제사회와 공조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방위태세 차원에서의 추가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와 총회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share the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셔먼 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continue to urge Pyongyang.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평양 당국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멈추고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은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조 차관은 미한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 간의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장차관급 전략 대화는 물론 외교안보 2+2 장관급 대화, 경제분야 협의체와 함께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기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공군은 7일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 비행을 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해 미한 양국군이 6일 에이테킴스 8발을 대응사격한 데 이은 대북 무력 시위입니다. 이번 연합 공중무력 시위 비행에는 정밀 유도 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4대를 포함해 F-15K, KF-16 등 전투기 16대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미한 간 긴밀한 공조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한국이 새로 도입한 F-35A가 미 공군과 공격 편대군을 구성해 훈련 비행을 한 게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대공망이 포착할 수 없는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에서 핵실험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F-35A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 편대군 훈련에 포함시켜서 한미가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이딴 미한 고위 당국자 간 회동과 군사적 대응태세 과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미한 두 나라의 이딴 첨단 전력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미가 이런 식의 그 대응을 하는 거가 북한의 그 능력을 소진시키는 거가 되겠죠. 북한도 자신이 도발을 하는 경우에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치를 비용,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배신당할 손해를 계산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한편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이달 상순으로 예고된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에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상순은 매달 15일까지입니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 징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보실에선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만큼 지금 북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자적인 행동은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다자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이 며칠 내로 7차 핵실험을 모색할 가능성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우리가 한동안 경고했던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온 긴급 사태이며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단합된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신규 대북 제재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독자 행동 방안만 남았냐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다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ilateral actions are never going to be the most attractive or even the most effective. Response. And that is especially the case because we are gratified that we have close allies in the form of the United States.
독자 행동은 절대로 가장 매력적이거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우리는 양자와 삼자 협력을 할 수 있는 가까운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곳곳에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북한 핵실험 준비를 경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의 시기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가 있고 관여에 나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시기인 것이 매우 명백하다는 평가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다수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condemn the DPRK's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UN 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관여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이 있으며 웬디 셔먼 부장관이 서울에서 한국, 일본과 양자 대화와 삼자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일본 측 상대와 접촉했고 이러한 조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세 나라의 결단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 방안이 3국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Our policy is to seek dialog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ny country that puts the responsibility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대화와 관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대화의 부재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나라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교와 대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을 추궁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지난달 말 밝혔듯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북한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 스스로의 권한도 있고 파트너와 동맹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역내 파트너들과 방어와 억지에 함께 협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도 관련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징후 등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6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nuclear program continues to be a matter of great concern. And as we have been saying it in almost every area of that program, we see marked.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연설에서 지난해 8월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이후 북한의 핵활동을 계속 감시해왔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다시 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실험 실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 6차례를 진행했던 곳으로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신뢰 조치의 일환이라면서 2번과 3번, 4번 갱도 등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 등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에서도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방사선 화학연구실의 활동 징후도 과거 핵 폐기물 처리나 유지보수 활동 중에 관찰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됐던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별관에는 지붕이 설치됐다며 이제 별관은 외관성으로는 완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경수로 인근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새 건물이 완공됐고 건물 두 동에 대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994년 건설이 중단된 50메가와트 원자로에서는 건물이 해체되고 일부 자재가 제거된 것을 관찰했다며 이를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 다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선 핵단지와 평산 광산에서의 활동 징후 역시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보장협정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미해결 문제, 특히 IAEA 조사관이 북한에서 부재한 사이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강화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빈번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두 정상의 깊은 유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계속해서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the DPR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pace and scale of its ballistic missile launches over the last year.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불행히도 북한은 불과 며칠 전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늘렸다며 이러한 도발적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때문에 블링컨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5월 2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과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공동으로 지난주 북한의 계속된 불법 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에 대응해 UN에서 국제사회를 결집하는 노력을 미국이 주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며 실용적이며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that path, to commit to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에 나서고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히 밝히고 싶고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안보 공약을 지킬 철통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으로부터 미국, 한국, 일본과 역내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을 방어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한 북한의 심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상황과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미칠 영향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 백신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위기와 비핵화에서 진전을 내는 문제를 분리하고 있으며 두 가지를 연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연설에서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숙하고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이며 민주주의, 투명성, 인권 보호,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등 공통의 가치 위에 구축됐다는 것입니다. 또 21세기 어려운 도전들에 함께 대응하고 긴밀한 관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at the outset to also underscore that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trengthening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consistent with the U.S. ROK.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철통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도 포함된다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두 정상이 유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hing that stood out to me the most again was the development of that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presidents.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found a lot of common ground.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공통점을 찾았다며 그들은 개인적 차원과 정상 대 정상 차원에서 유대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통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적인 원칙과 가치에 대한 두 정상의 세계관이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선 블링컨 장관이 최근 발표한 대중국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스스로에 투자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 파트너와 연대하며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국제법에 입각한 평화로운 분쟁 해결, 자유로운 무역과 이동 등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오늘날 한국과 그 어느 때보다 의견이 일치한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중국과 중요하고도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이 강압 없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뿐 아니라 시각에서도 빈틈없는 연대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석상에서의 진지한 논의는 확장 억지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the serious discussions and more behind the scenes, I think, behind closed doors, not as public. When it came to North Korea, was really on the question of extended deterrence.
이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도 매우 분명하게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언급했다며 이것은 확장 억제 공약과 보안을 실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으로 선택한 용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 당국자들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Our NSC, the State Department, and all the related agencies are consumed with equally, if not more important agendas or urgent agendas at this time. So,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유관부서는 모두 한반도 문제와 비교해 동일하게 아니면 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이 만나서 필수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후 2주 사이에 고위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웬디 셔먼 부장관도 방문했고 성김 대사는 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측도 완전히 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5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미일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여주기 위해 양자간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강력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양자간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국가를 방어하고 영내 위협에 대응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협력하며 높은 수준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최신 이지스 레이더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해상자위대 소속 이시가라 구축함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NHK 방송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루어진 연합훈련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양국군의 신속한 미사일 방어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한반도 동해상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외교적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발사가 완전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5일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I think we've been very clear on the DPRK launches and the development of its various missiles that only contribute to increasing tensions in the region.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all the parties involved avoid any sort of negative action cycl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ninsula.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과 한국군이 대응 사격에 나선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발사들과 다양한 미사일 개발이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이 부정적인 행동의 순환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또한 우리는 당사국들이 다시 외교적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6일 어제 북한이 미사일 8발을 발사한 것은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이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보도와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5일 평양순안과 평북 동창리 등 네 곳에서 35분 동안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1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이에 미한 양국군은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8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기습, 공습 역량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미사일 작전 역량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만큼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6일 VOA에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무더기로 발사함으로써 실전에 더욱 가까운 전투훈련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is more like what we would see, the kind of salvo operation that you would see in a wartime. It's a more realistic launch.
실전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을 한 번에 한 발만 발사하지 않고 여러 장소에서 대량으로 기습 발사를 할 것이며 이번 시험을 통해 이런 미사일 작전을 수행할 조직과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한두 발로는 표적을 명중하기 어렵다며 원하는 목표물에 원하는 만큼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다량의 일제 사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 체계를 몇 년간 시험했고 많은 실패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실전 배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5일 북한 전역의 네 곳에서 35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역대 탄도미사일 도발 중 최대 발사수입니다.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탐지된 재원으로 미루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네 종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 역량을 연마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There are newer missiles now to try and hone their capabilities to attack the south.
다만 이번에 선보인 미사일들은 몇 년 전부터 시험을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여러 장소에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 부분도 익히 알고 있었던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험된 미사일 체계는 비교적 새로운 체계이기 때문에 역량을 정교화하기 위해선 시험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또한 이번 미사일들이 여러 다른 장소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발사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질수록 추적이 더욱 어렵고 발사대가 필요 없는 이동식 발사일 경우 미사일을 은폐하면서 기습 발사하기 더욱 쉽다는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군사 작정 측면에서 큰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무력 시위 성격에 더욱 무게를 뒀습니다.
I don't se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operational North Korean capability.
북한이 강화된 작전 역량을 보여주고자 했다면 같은 종류의 미사일로 8발을 발사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이는 함께 발사할 같은 종류의 미사일 8개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당초 같은 장소에서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려 했지만 일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게 됐고 결국 8발의 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제기에도 미국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또다시 무더기 발사로 관심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또한 북한이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권 안에 있는 표적들을 겨냥해 미사일 8발을 쐈다면 이 미사일 대부분이 요격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8발보다 훨씬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북한이 KN-23 등 일부 무기체계에 대한 대량 양산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등 실제 동시다발적인 기습 발사가 아니었지만 전시 상황에서 이런 빈도의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젤로 주립대 백톨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개발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이 더욱 강력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자체 방어망보다는 일본 등과 같이 미국 주도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에 합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That South Korean ballistic missile defense needs to improve.
한국이 미국 주도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합류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방어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SIS의 윌리엄스 부국장도 현재 방어 체계의 능력 밖에 있는 다량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요격 역량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 참여 등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 한국 정부의 사드 3불 입장을 거론하며 북한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양보의 영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득실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군당국이 북한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사격한 것은 동맹의 확고한 방어 역량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과 한국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한 군 당국의 대응 사격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was a show of force to demonstrate the strategic reassurance and strategic resolve, the ability of the alliance to rapidly conduct fires.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의 이번 대응은 북한의 어느 곳에 있는 표적이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동맹의 전략적 확신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힘의 과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이 북한의 위협 도발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은 동맹을 지원하고 한국 방어 능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의 전략적 확신과 전략적 결의를 보여주며 미한 동맹이 어떠한 북한의 공격에서도 한국을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도발에 대응해 6일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사격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성명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미한연합군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합동실사격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당국의 이번 대응사격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동맹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더 확고한 대북 정책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을 더 이상 신원 미상의 발사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과 한국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ell, I was in Seoul last week and in meetings with senior officials, they indicated that they will resume military exercises back to pre-2018 levels. They will.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한 미한 군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지난주 서울에서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며 그들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2018년 이후 모두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를 줄이거나 혹은 어떠한 외교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배치의 시기에 대해선 워싱턴과 서울이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대규모 도발을 기다리며 이러한 활동 재개를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VOA에 미국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은 양국이 국내 대중에게 북한의 도발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it's a response. I don't think it's going to have any impact on North Korea. I mean, North Korea already knew that the U.S. and South Korea could respond in a fairly rapid fashion. We've shown that at points over the years.
북한은 이미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을 봐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대응 사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특히 유엔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인 것 같다고 고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로웬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동맹의 대응은 괜찮았지만 대부분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복귀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각 시험 발사에 대응하든 그렇지 않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BBC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태미 더그워스 상원의원이 한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그워스 의원은 두 나라 간 무역 활성화와 농업, 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리노이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이 지난주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해 양국 당국자들을 면담하고 미국과 두 나라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실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거스 의원이 지난주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미국과 두 나라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돕기 위한 더거스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거스 의원실에 따르면 더거스 의원은 방한중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상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러 정재계 인사들과 면담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 첨부한 성명을 통해 영내 전체에서 경제관계와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리노이주 경제에 매우 중요한 두 파트너인 타이완과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 제조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의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양국 관계자들과 무역을 강화하고 농업과 기술 분야에서 고임금의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공급망 붕괴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더거스 의원의 이번 방안은 지난달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상원 군사위와 상무위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미 육군 최초의 여성 헬기 편대장 출신으로 2004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지난달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공식 방문한 미 의회 의원은 더거스 의원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또다시 거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 테러 희생자 등의 상속인들이 북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며 4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이번 소송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공항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꼭 50년 만에 제기됐습니다. 일본 적군파 3명은 1972년 5월 30일 로드공항 군내에 수류탄을 추적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은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131명 중 35명은 적군파 테러로 실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들이며 나머지 96명은 이들의 직계 가족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번 소송의 유일한 피고로 이름을 올렸으며 리선권 외무상이 소장의 수신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본인 오카모토 코조 등 일본 적군파 테러범들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는데 당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인이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을 훈련시킨 사실이 드러나며 당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적군파 요원 중 일부는 사건 이후 북한으로 망명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지 50년이 지났지만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당시 사건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고 여전히 감정적 상처가 생생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70년 북한 장교들과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테러를 촉진하려는 일본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며 당시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1960에서 70년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등 테러 조직원들을 훈련시킨 것도 북한이 피소돼야 할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재지정해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2010년 적군파 테러 희생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등 12명에게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희생자와 상속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미 법원은 12년 전 판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 원고 중에는 이미 1972년 사망하고 이후 이들의 상속인인 부모나 형제마저 고인이 된 경우가 많아 원고 중에는 최초 테러 희생자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북한 측에 대한 40억 달러 배상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역대 최다 손해배상금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이 북한에 내린 배상금 판결 중 가장 큰 금액은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에 대한 23억 달러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 대한 5억 달러와 북한에 납치됐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 대한 3억 3천만 달러 등 최소 3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김동식 목사의 또 다른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해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판결의 주체가 미국 법원이고 북한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은 미국인들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서둘러 전담 특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5일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로버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5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더 강력한 행동을 지지하는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반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 인권특사직을 서둘러 채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노력에서 북한 인권특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특사 임명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말로만 우려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는 것 같다며 매우 우려스럽고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자리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인권을 외교정책에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하며 북한 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관련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직은 2004년 미회의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회는 북한 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5년마다 의결하며 국무부 내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행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서 가뭄 지역이 확대된 정황이 위성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가뭄 정도가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양대기청의 가뭄 지수는 북한의 가뭄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뷰오이가 최근 공개된 미 해양대기청의 5월 23일에서 29일 주간 위성 자료를 살펴본 결과 중부지역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는 물론 북부지대인 함경도 일대 곳곳에서 검붉은 색이 확인됐습니다.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가뭄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부지역은 한 주 전인 5월 16일에서 22일 주간과 비교해 가뭄을 표시하는 색깔로 뒤덮인 면적이 소폭 늘어났으며 북부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E는 올해 4월부터 5월 22일까지의 해양대기청 위성자료를 분석해 중부지역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일대에서 시작된 가뭄 피해가 북부지대인 함경도로 이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며 가뭄 사실을 인정했는데 미국의 해양대기청 가뭄지수 자료에서도 북한 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공개된 추가 자료를 통해 아직 가뭄이 해갈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봄 가뭄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확산하면서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 작황에 문제가 생기면 춘궁기 이후에도 주민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가뭄이 길어질 경우 벼 모내기와 이미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직파 방식으로 파종을 마친 옥수수의 생육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전 지역에 최근 소량의 비가 내리고 또 앞으로 며칠 동안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 5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보돼 가뭄이 다소 해갈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5월과 6월 평균 강수량은 각각 77.3mm와 99.2mm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2년 6월 7일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항모 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달려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한 전투입니다. 흔히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해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7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 미군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함대를 섬 인근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미군 전투기가 일본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4척과 항공기 300여 대가 파괴됐고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9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용소 방문은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반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1978년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크라코우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과 유대교의 화해를 모색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교황은 모두 3명입니다.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006년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